아멘.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께서 이 8월 한 달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을 다시금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얻는 그 충만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다가오는 9월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한 시간 자고 있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귀 어두운 심령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두드리시고 또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저와 더불어 먹고 또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자기의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 엘리 제사장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또 무엇을 위하여 그가 제사장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 때의 사람 엘리 제사장의 죄를 보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대개 성경을 통해 보거나 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깨닫게 됐는데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만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무엘에 대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가 망해가는 것을 그가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또 그러고 싶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걸 또 하고 싶었을까요? 또 예배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경배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삶을 자기가 또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잘못되게 살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경각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말을 잘해서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가 잘생겨서 혹은 똑똑해서 그의 학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말이 하나님과 맞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나아가는데 물이 흐르는 대로 나아가는데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람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또 물이 흐르는데도 그 물을 헤집고 나가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물이 흐르는데 그 물 흐르는 대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 가라 할 때,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삶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으로 이제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와 제사장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와 제사장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은 따로 떼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가다가 왕도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왕과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이 바로 그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또 임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나이 든 사무엘에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번엔 자기가 세운 왕, 또 자기보다 어린 왕, 자기 후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 바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사울에 대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후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하노니는 우리의 후회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시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걸 했을까?를 후회하시는 걸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번역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울을 세모 왕 삼은 것을 슬퍼하노니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진 것을 슬퍼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자신이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자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 되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왜 슬퍼하십니까? 그 시각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었냐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취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는 전혀 엇박자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왜 슬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왕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왜 슬퍼하실까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표면적으로는 양과 소와 그리고 기타 이 가축들을 다 살린 것이었고 겉으로는 아말렉을 다 진멸치 않은 것이었고 아각 왕을 살린 것이었지만 핵심적으로는 그가 나를 쫓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진실 속에는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도 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뭐 어느 정도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럭저럭 괜찮은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그가 나를 돌이키고 있다.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다. 나는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가 이루지 않고 있다. 그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주님의 슬퍼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그 슬픔이 자기에게 와닿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사울을 통해 승리와 그리고 또 이 건승의 분위기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다 사울을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제막하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돼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갖게 된 그 반응은, 그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가 이렇게 주의 명령을 떠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사무엘이 나이 어린 사울에 대하여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울의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사울의 병이나 혹은 패배나 혹은 실패의 소식을 들으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해 보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문제로 괴로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다른 사람의 그 불운, 그런 것들로 슬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저 보이는 대로 보이지만, 나타난 대로 느끼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니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정된 게 안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문제가 가득했고, 속으로는 패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면 사무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웃을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다 울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버릴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전혀 나타나는 사람들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쁠 때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좋을 때 우리는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즐기고 박수치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알게 될 때, 사무엘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결과는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사무엘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괴로울 때, 자, 이것이 내 뜻으로 인한 근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으로 인한 근심일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참 너무 잘됐다. 너무 기쁘다. 너무 잘됐다. 행복하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될까? 왜 이렇게 형통할까? 내 뜻은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질까? 너무 기쁘다. 좋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뜻에 따라서 기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에 이겨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말렉도 살려주자. 다 살려주자.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다 죽이는, 그것이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헤렘 전쟁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만 했는데, 이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냥 다 살려준 거예요. 다 없앴어야 되는데 살려준 거예요. 아감 왕도 살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지금 무드가 그런 무드가 아닌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니까, 들뜨니까 그냥 다 괜찮은 게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 그의 어리석은 기쁨처럼 우리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악하게 보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좋아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스스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니 기뻐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반대로 밤새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근심은 잘못된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일까요?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가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사울에 대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은, 그것은 괜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의미 있고 의미 있지 않고는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납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들리는 소식, 얼마나 그 속에 문제가 많았는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가올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깨끗해도, 지금은 몸이 건강해도,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어도, 그러나 사실 속에서 암세포가 들끓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서 얼마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에 시찰에 가서, 후양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시찰에 내 어떤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너무너무 건강했답니다.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자고 뭐 그냥 그냥 붕붕붕붕 날아다니는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 속에서 전혀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고 나는 한 번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모든 검사를 다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번만 검사를 받아봐라. 딱 한 번만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에이,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왜냐하면 전혀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건강하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뭐 힘이 넘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런 하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한 번 정기검사를 했답니다. 딱 가니까 자궁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속에서 암이 돌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 속속들이 뭐가 일어나는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겉으로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더 진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건 내가 보는 건 이거는 다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떤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의 실체를 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며 이게 저 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가 온 마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버리심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기준의 미흡함을 내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고민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모른 척하려면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낮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행한 일은 그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걸 말하는 게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이걸 말해준다는 게 지금 하나님 기준에 한참 미달되어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지금 돌이켜 떠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죄악의 심판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말해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말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밤새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이제 결국 나아갑니다. 제비를 차려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은 가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여 사무엘 선지자여 이 놀라운 승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지금 막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 우리 승리를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따로 불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정말 중요하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저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 왕은 기대했겠죠. 야, 이 어떤 축복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은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뭐 더 큰 재물과 더 큰 번영과 더 큰 건승을 주시는 뭔가 어떤 특별한 말이 있나 보다. 아,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건 틀림없이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턱하니 조용한 곳에서 들어보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말은 사울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시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형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지금 이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울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얼마나 스스로 겸손한 자였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아주 거구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저 숨어 들어가고 아, 저는 이 자격이 안 됩니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의 거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건 전부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해야 할 사람이 그걸 안 하는 건 그건 전부 안 하는 겁니다. 왕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왜 평안하기만 급해서 왜 즐거움을 누리기에만 급해서 왜 좋아하는 것 하기만 급해서 왜 말 안 듣습니까? 왜 그래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하는 듯한 것은 그건 그게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 특히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일까요? 얼마나 이것이 참 슬픈 얘기일까요? 그러나 진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 진실을 보는 것은 때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고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충만함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죄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허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뭐하냐면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듣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은혜로 내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울은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를 붙잡았으면 일어섰을 거예요. 그를 붙잡았으면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의 잠자고 있는 마음이 다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걸 엘리도 그랬는데 사울도 그런데 사울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사울은 그래도 우리 오셨으니까 제가 그랬어도 오셨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를 좀 띄워주시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리 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 왕 위에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을 이제 이 사울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고 다음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 왕위를 잊지 못하고 점차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흥이 나고 즐거움이 생기고 분위기가 막
고조될 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것이 중요한 원칙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실체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은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그 어느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이 일입니다. 지금 애들도 돌보고 또 아내도 돌보고 여러 가지로 막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갑자기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더럭 났습니다. 이빨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이영만리에서 이빨이 아프다. 치과를 가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은 이야기는 이 치과 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빨이 왜 아픈지는 일단 알아봐야 되니까 치과를 가자.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가서 그 치과가 아주 신기한 치과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던데 이 전면 스캔을 싹 뜨는 거예요. 이빨 전면 스캔을 기계통 같은 데 들어가더니 윙 하더니 나중에 이빨이 딱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 딱 나오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사랑니가 썩었다는 거예요. 사랑니가 썩었다. 그게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빨을 뽑아야 된대요. 이빨을 뽑는데 얼마 듭니까? 돈이 엄청 들었어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빨 뽑는데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몇십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중간에 한국을 가니까 그때까지 버텨야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빨을 뽑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버텼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진통제를 이만큼 사다 놓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텨서 한국에 왔어요. 오자마자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가니까 비슷하게 또 싹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싹 이렇게 스캔을 하더니 똑같이 사랑니가 싸웠다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치료법이나 한국에서의 치료법이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나마 좀 싸게 뺐습니다. 값싸게. 결국은 우리들의 영적 실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실체는 그대로 갑니다. 누가 말을 해주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뽑아야 될 건 뽑아야 돼요.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준과 그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셔도 나는 슬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도 내가 괜찮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의에게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되지 않으니까, 내가 슬프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괴로움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와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근심 편에 서야 되겠죠. 그 근심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근심하며 같이 괴로워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지금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지만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거기 함께 슬퍼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가면 그러면 그 은혜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세바를 내 아내로 만들 수 있을까? 그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그 전장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아를 성공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전투에 내보내서 죽였으니. 그러니 그거 누가 죽인 게 아니죠. 피를 흘린 게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그가 자기가 그를 죽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 뜻대로 다 바세바를 아내로 모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원하던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었으니, 그를 다 처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분 좋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그때 나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단은 그에게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의 행한 일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그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게 얼마나 이 상황을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자기가 이걸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위험을 느끼면서도 나단이 그 성취감에 부푼 다윗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네 그의 철을 네 철로 빼앗았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하고, 사울은 계속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울은 계속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탁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왜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일지라도 이게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게 그 일을 한 게 바로 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밧세바의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후대의 왕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네가 나의 근심에 동참하느냐? 네가 나의 분노에 동참하느냐? 네가 나의 선과 악에 대한 나의 기준에 동참하느냐? 동참하게 되면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동참하지 않으면 아 이게 뭐 어때요?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건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할 테면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들 당신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는 사울의 길을 가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 들어온 거예요.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과 승리와 번영과 발전 그게 있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올바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거기서 은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받는 자들에게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사무엘이든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던 사울이든지 아니면 더 악한 일을 했던 다윗이든지 다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은혜는 살아 숨쉬는 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후에 28장에 가면 사울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넌 회개해야 돼.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싫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답을 안 해주시죠.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서 더 악한 얘기를 듣고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지금 정말 풍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성공과 승리와 발전과 축복을 해야만 그래야 풍성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빨이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건 괴로운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다른 이빨은 괜찮고 다른 이빨은 멀쩡하고 다른 이빨은 성하는 백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회개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무당을 찾아가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정말 아, 저만 번 보고 싶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저만 번 보고 이제 그런 분 많이 만났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하니까 아, 저만 번 보고 싶다. 궁합 한번 보고 싶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뿐이고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이제는 들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열정을 갖게 하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이래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를 자고 있던 우리 심령에 아주 강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장 박동기라는 게, 심장 충격기라는 게 있어요. 이 심장 충격기는 원래 우리 심장에는 이 전기 자극을 내보내는 그 페이스 메이커라는 그런 기관이 있답니다. 그 전기 자극이 심장을 이렇게 뚝뚝뚝 뛰게 해서 이제 심장이 뛰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그 기관이 기능을 못할 때가 있대요. 심장에 전기 자극을 줘야 되는데 전기를 탁 줘야 되는데 전기 자극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장 충격기로 급박할 때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이제 숨을 못 쉬거나 그럴 때 이게 심장을 뛰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갖다 대는 것입니다. 팍! 영화에서는 뭐 보지 않습니까? 팍! 자고 있는 심령에 주님이 심장 충격기를 대어주십니다. 팍!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지금 되게 잘못하는 거다. 팍!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는 지금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걸 못했군요. 아 제가 그걸 잘못했군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지금 하나님 명령에서 한참 어긋났군요. 뚝뚝뚝 그렇게 뛰게 되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말을 안 해줘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이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 뚝뚝뚝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내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들어갈 때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르는 여러분 계시기를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8월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회개가 있다면 9월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8월에 못한 거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다면 9월에 할 수 있어요. 9월에 뭘 하면 좋을까요? 성수주일 못한 거 9월엔 성수주일 좀 하자. 8월에 열심히 졸았던 거 9월엔 졸지 말자. 또 8월엔 예배 시간에 늦은 거, 9월엔 예배 시간에 좀 늦지 말자. 8월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한 거, 9월엔 열심히 봉사하자. 8월엔 성경 읽지 못한 거, 9월엔 좀 성경 읽자. 8월엔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9월엔 좀 기도하자.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못한 거, 내가 이게 이제 갈심장이 뛰니까 이제 9월엔 좀 해보자 할 때 9월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주 역동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살아있는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9월의 목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고 성경 공부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봉사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것을 다 버리고 죄를 버리고 잘못된 걸 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 되기로 더욱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장에 울립니다. 자고 있는 우리 심장에 멈춰버린 우리 심장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서 자고 있는 우리들의 심장이 울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며 이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려면 잘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려면 너무너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저 놀고 있습니다. 그저 쾌락에 빠져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삶 속에 왕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힘입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9월 되길 원하오니 이 9월에 다가오는 9월에 주의 일들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